드디어 로마서가 끝납니다. 지난 2016년 4월 22일에 시작을 한 로마서거든요. 그때 제 심정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길에 안개가 꽉 차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안개가 없는데 저 앞에 안개가 꽉 차 있는데 안개가 다 걷히면 나 가야지 라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안개가 전혀 안 걷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가 확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밀어넣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딱 그 심정이에요. 로마서를 언젠가는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개 같은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은 설교를 지난 이제 정확하게는 72주를 설교를 하면서 안개 속을 걸었던 적이 사실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께서 죽기 전에 꼭 로마서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한마디에 안개 속으로 이렇게 밀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개 속으로 확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죽기 전에 이사야서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개 속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은혜도 받았고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어요.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끝났어요. 어쨌든 오늘 끝내요. 그래서 다 마치면서 끝났다. 그리고선 큰 짐을 옆에다가 딱 내려놨는데 그러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편안해져요. 편안해질 수가 없었어요. 옆에다가 딱 내려놨는데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주의 설교와 같이 함께 묶어서 할 부분이었어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뭔지는 기억하시지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집어넣고 한 두어 줄로 두어 마디로 그냥 두어 문장으로 그냥 끝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다시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길게 쓰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에 부분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이것이 연합되어지는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제목을 송영이라고 불러야 돼요. 송영이라고 하는 말은 닥살로지거든요. 닥살로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건 송영의 찬송의 모습,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인데 이것이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올려 부르려면 자기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놔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부담감을 갖게 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건드셨고 사도 바울의 그 찬송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부분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글로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음악가로 이야기를 하면 성악가로 이야기를 하면 오페라를 하는 테너 가수와 같아요.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가날픈 목소리의 테너가 아니라 쩌렁쩌렁 울리는 마치 중저음도 거뜬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 가수가 테너 가수가 쩌렁쩌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찬송을 듣는 우리에게는 마치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항상 성경 안에서 이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면 사실 저의 실력으로는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헬라어 문법으로 굳이 따져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 실력으로는 사실은 잘 안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난 1, 2년 동안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씨름을 해오고 여러분들은 잘 참고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오면서 아! 이 성령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인가 보다라고 조금 눈을 뜨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비록 세 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로마서 16장 전체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의 전체 주제가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석절 안에 네 가지의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민족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마치면서 로마서 설교를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령 부분을 이렇게 다루기가 실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냥 꾀가 아니 그냥 이렇게 엄살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오늘 특별히 25절부터 27절, 특별히 25절과 26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번역의 순서와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가지고 있는 순서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이 해석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이 많이 달려서 유독이 많은 책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유독이 인터넷을 많이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영어 성경하고 지금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2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26절 앞에 부분에도 없어요. 26절 맨 끝에 가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Who is able to strengthen you라고 했던 이 문구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이 ESV 성경이잖아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 이게 지금 ESV 성경이에요. ESV 성경에는 이게 앞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Now to him who is able to strengthen you 그러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하는 말이 맨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지금 빼먹은 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 로마서를 쓸 때에 1장에서 서론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For I am not ashamed for the gospel.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켜서 선포하듯이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의 맨 끝에 가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난다. 그게 뭔데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에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그 초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로 써요. 또 두 번째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세워진 교회, 근데 막 세워지면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 사이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뿌리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튼튼하게 하다라는 말을 할 때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시킨다라는 거 하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했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방문하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있습니다. 14장 21절 22절인데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다시 돌아갔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 있다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간 이유는 뭔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영혼을 든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본다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났더니 갑자기 이단이 온 거예요. 그 교회에. 교회에 이단이 와가지고 이상한 거를 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거짓 진리를 대항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의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고 무역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타락이 많아지고 성적인 타락이 그냥 범람한 곳. 그래서 교회가 이미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편지를 쓰면서는 너희들이 건강해야 된다. 견고하게 서야 된다. 너희들의 거룩함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세상의 유혹에서 물리쳐야 된다. 뿌리쳐야 된다. 라고 편지를 쓰는 그런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용기에 대해서는 왜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견뎌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라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됐고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편지를 써요. 핍박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편지를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확고하게 서야 된다. 강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해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로마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 가운데 우리가 이미 다 했지만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한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라 10명, 5명, 20명 있는 그런 가정교회와 같은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다인종이에요. 여러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여러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보낸 것이 로마서거든요.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들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와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진리가 서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연합의 중심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아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연합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성도들이 연합되어지고 진리와 거룩함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송영 안에 등장하고 있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송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과 26절에 펼쳐져서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25절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25절과 26절이 양쪽에 걸쳐 있어요.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것이 무엇을 따라 according to what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복음을 따라서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따라서 되어졌고 비밀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어진 것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막 갖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바로 그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according to my gospel 이를 따라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따라 according to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 세 번째로는 신비의 계시를 따라 according to my gospel and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 and the mystery 미스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처음 두 개 지금 앞에 자막이 나와 있잖아요. A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펼쳐져 가고 있는 중에 잠시 제가 펜을 놨어요. 잠시 펜을 놓고 제가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건 건방진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따라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건방진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복음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비밀, 자기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복음,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놓고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모든 설교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관, 복음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정말로 원해요. 그 가운데 제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나의 경험을 주로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르지 아니한 동일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요. 1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2절의 끝에 부분에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것.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는 택함 받았다. 그것이 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복음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기를 정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파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 심정으로 이 강단에서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사수가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견고하게 하실까요? 이제 두 번째, 결국은 세 번째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계시되어져 있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비라는 말을 하는데 이 신비는 바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지는 거예요. Long ages, 오랜 세월 동안 was kept secret.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비밀로 인하여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로마서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에서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일단 성경 구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 더 볼게요.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비밀, 이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도,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잖아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도 결국에는 이 비밀로 말미암아, according to this secret, 이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은 과거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는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This is it, 끝났어. That's it. 그러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게 하나 있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미래의 영광을 소망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이 비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그 비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하게 하는 이 비밀에 유대인들에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세 번째로 놓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된다. 열방의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 제가 자막을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 제가 큰 글자로 써놨던 것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동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 복음이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타났다. 이제는 revealed 됐다.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부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신 바 되었다.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단어, 이 비밀은,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은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나타나졌어요. 그러면 언제 나타나졌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비밀이 뭔지 알았어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선지자들에게 혹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살 때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확실히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드러났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Incarnation, 그렇죠?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와서 너희 땅에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느 동네인지 아냐? 좀 가르쳐 줄래? 그랬더니 헤로당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어디서 태어난대?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아 미가서에 보니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성경에서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죠. 근데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accomplish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났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계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이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짙은 안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복음은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을 써요. Progressive revelation. 드러나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 조금씩 조금씩 가면 갈수록 점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거구나. 누구 때문에 알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된 이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게만 알게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알게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가리지 않으셨어요. 피부 색깔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known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알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알게 되어진 이 이야기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 특징 네 가지를 이 1장 1절에서부터 볼 수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대충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걸 따라서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그리고 5절 끝에 가서는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1장에서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론과 이 송영,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알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1장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져요? 비밀이 알려지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미 한 시대 지나가고 난 쓸데없는 쓸모없는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읽으십시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요, 단순한 윤리책이 아닙니다.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성경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일반 명령을 그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그리스도, 즉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순종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모습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을 받아서 전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전달을 했을 때에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인들 안에서 알려지게 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셔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 저녁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셔서 한 귀로 들었던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메시지가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순종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순종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알리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서론이었던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과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고 드러난 것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저럴 때는 저런 방법,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명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했던 그 진리를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작품을 이루신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데,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한 사람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입으로 설명이 되어지느냐고요. 아, 부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다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변질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미련한 자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니,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최악의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었던 거죠. 또 이 비밀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통하여서 이것을 전달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인종을 다 생각하셨어요. 여러 민족을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인종들,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이 비밀이 드러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인종이니까 다 제각기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처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11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How deep it is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사도 바울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하게 될 거예요. 나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라고 바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고난받고 순교해서 올라간 성도들이 있고 고난받고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간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들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 24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가 하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힘과 존귀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을지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시에 힘들어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 편지는 아니지만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쓰면서 참아라, 견뎌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이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이 짧은 세 줄밖에 되지 않는 이 송영 안에 로마서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한때는 감추어져 있었던 바로 그 신비한 그 비밀이 복음이 드러났고 나타났고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interest, 하나님의 위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반응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결국에는 영원토록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벅찰 수밖에. 근데 그냥 가슴이 벅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그 자막 가운데 성경 본문 읽기 하는데 맨 앞에 하나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성경 봉독 바로 앞에.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복음과 열정이라고 잡았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복음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 가슴속에 간직합시다. 이 복음과 열정은 구원받은 우리들이니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십시오. 그 불이라면, 그 복음의 불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불이라면 우리 다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안 죽지만 그 복음은 우리를 오히려 살리실 거예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참석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목사는 이 강단에서 복음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일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라스베가스 안에서 조금 멀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십시오. 베가스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말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활활 타오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또다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